의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다시 외교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25일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회의를 열고 친 부장을 면직하고 왕 위원을 외교부장에 재임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인대는 친 부장의 면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친 전 부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동 이후 한 달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친 전 부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전인대의 이날 결정으로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외교부장에 오른 지 7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이 오는 10월 튀르키예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강요회의 뒤 기자들에게 튀르키예 의회가 여름 휴회 뒤 10월에 해당 사안을 표결에 붙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절차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튀르키예 의원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할 것이고 튀르키예의 이익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 정부가 스웨덴에 테러와 이슬람 혐오증에 대응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렸다면서 어떠한 현안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최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지난 10일 울프 크리스텔르손 스웨덴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에 신속한 의회 제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추진했으며 핀란드는 지난 4월 가입이 완료된 반면 스웨덴은 튀르키예와 헝가리에 승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는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의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자주 발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과 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측에 이에 대해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도 북한의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 측의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24일 밤 11시 54분과 59분경 동해상으로 SRBM 두 발을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00km로 400km가량을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지역 내에서 대인지뢰를 발견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난 23일 원전에 상주하는 IAEA 요원들이 발전소 내부와 외부 경계 장벽 사이의 완충지대에서 지뢰 여러 발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요원들이 이전 점검에서도 지뢰를 발견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발전소 내부에서 발견된 지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요원들이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지뢰 매설은 군사적 결정이며 군에 의해 통제되는 지역에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뢰들이 요원들이 접근 불가능한 제한구역에 있었다면서 원전구역에 이 같은 폭발물이 있는 것은 IAEA의 안전기준과 핵보안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발전소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압박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날이 너무 뜨거울 때는 가능한 한 바깥 활동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고요. 어지럽거나 평소 같지 않은 피로라면 병원에 가라고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처럼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특히 습하기까지 한 날의 더위가 왜 더 치명적인지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소개한 폭염과 건강 소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땀은 몸을 식히는 역할을 하지만 무더운 날, 습기가 많은 날의 땀은 증발하지가 않아서 몸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열을 식히는 일에 피가 우선적으로 동원되는데 그만큼 혈액과 산소가 다른 장기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몸속에 노폐물을 거르는 역할의 그 신장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서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피가 할 일이 많으니까 심장은 더 빨리 뜹니다. 갑자기 빨라진 심박수, 현기증 일으키고요. 노약자의 경우는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땀은 많이 흘리는데 수분이 보충되지 않은 이 탈수 현상은 혈압 유지 어렵게 하고요. 심장, 신장 모두 부담을 주는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원리입니다. 한여름 땡볕에서 일하다가 쓰러지는 열사병, 만성질환 걱정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열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은데요.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무기력해지면 반드시 그늘을 먼저 찾으셔야 하고요. 옷과 몸에 물을 적시거나 찬물에 발 담그는 건 체온을 빨리 내릴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7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온은 26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에 북한 대체로 흐리고 평양을 비롯해서 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도 남부지역으로 아침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낮에는 소낙성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남부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 20에서 60mm 정도 예상하고요. 한북과 양강도 지역의 비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최저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34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평양의 낮 최고 30도, 개성과 신의주 29도, 중강 32도고요. 함흥이 34도로 가장 높습니다. 원산 33도, 청주의 낮 최고 28도, 예산 30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고요.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발트해에 있는 항구들을 써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자고 유럽연합 EU에 제안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이스라엘 사법 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가 승인됐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처가 발효된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오늘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발트 3국이죠. 그 중에 하나인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세계부처 장관이 24일 유럽연합 EU에 이 발트해에 있는 항구들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프랑스의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이들 장관이 EU 집행위원회 측에 보낸 편지를 입수해서 이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 발트 3국이라면 말 그대로 발트해에 접한 그 나라들이죠?
맞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리투아니아를 비롯해서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를 발트 3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는 모두 이 역내 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항구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세 나라 모두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 아닙니까?
네, 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동부의 최전선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지난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이 안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하는데 이 발트해 항구를 이용하자는 것은 지금 흑해 쪽의 경로가 막혔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흑해에 접한 이 우크라이나 항구들을 통해 이 우크라이나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했던 이 흑해 곡물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최근에 선언하면서 이 공식적으로 흑해 항구를 통한 곡물 반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리투아니아 얘기는 우크라이나 곡물을 발트해 항구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반출을 하자는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리투아니아 장관들은 EU에 보낸 서한에서 이 발트해 항구들은 곡물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제품을 운송하는 믿을만한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기존에도 흑해 항구 말고도 다른 경로로도 우크라이나 곡물을 반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EU가 만들어 놓았던 이 연대 회랑이란 게 있는데요. 이건 우크라이나와 접한 EU 회원국들 국경을 넘어 운송하는 일종의 우회 수출로입니다. 지난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반출된 우크라이나 곡물 가운데 대략 60%가 이 연대회랑을 거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연대회랑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게 좀 차질이 생겼었죠?
네, 폴란드나 헝가리 등 이 연대회랑이 지나가는 EU 회원국들 가운데 다섯 개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 곡물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걸 금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국내 시장에 풀리면서 자국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그런데 EU 집행위가 이걸 임시로 허용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측이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반발을 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흑해 쪽 항로가 막혀서 지금 상황이 급한데 이런 조처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이들 다섯 개 나라가 이 수입 금지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국경을 닫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현재의 이 조처가 잡혀있는 시한이 오는 9월 15일입니다.
네. 자,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SNS에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고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시한 연장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솔직히 이거는 반유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특정 제품의 국경을 닫는 것보다 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만약에 리투아니아의 제안대로 요구대로 이 발트해 항구를 쓰면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여기서 어느 정도나 반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리투아니아 장관들 서한에 따르면은 1년에 곡물 약 2,500만 톤 정도를 반출하는 걸 도울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서한은 또 EU 회원국인 이 폴란드 국경에 설치되어 있는 빨간 테이프를 끊어버리라고 EU 측에 촉구했는데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금지 조처를 해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러시아 쪽을 좀 볼까요? 모스크바에서 24일에 있었던 그 무인기 드론 공격 관련 소식인데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인정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AFP통신과 미국 CNN 방송 등 몇몇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먼저 AFP통신은 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군 정보부가 감행한 특별작전이었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CNN 방송도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관리를 인용해서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이번 그 모스크바를 겨냥한 드론 공격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도 논평 내놨죠?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에게 일반적인 문제로서 미국은 러시아 내 공격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는 러시아가 시작한 그들의 전쟁이라면서 러시아는 민간인들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함으로써 언제라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이스라엘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이스라엘 사법개혁안 가운데 하나가 의회 표결에 올라갔는데 자 이게 통과가 됐네요?
네, 의사당 밖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의회가 24일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가 제안한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를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64대 반대 0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의회가 모두 120석인데 야당 의원들이 이번 표결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탓에 반대표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날 통과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이 대법원 권한을 줄이는 건데요. 이 대법원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정부 조처를 무효로 하는 권한을 없앤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 1월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제안한 이 사법 개혁 방안은 이 대법원 결정을 의회가 과반 찬성으로 뒤집는 것을 허용하거나 의원들한테 판사 임명권을 주는 등 이 사법부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한 그 명분은 어떤 겁니까?
네, 밖으로 내서는 명분은 이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로 꾸려진 사법부가 국민들이 직접 뽑은 의회와 정부가 하는 일을 막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 하급법원에서 올라오는 사안이나 이 정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청원을 심의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아프리카에서 온 망명 신청자들을 겨냥한 법들을 무효로 하기도 했고요. 또 민감한 예루살렘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퇴거시키는 걸 지연시키는 등 의회나 정부 조치에 그간 제동을 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정부가 이렇게 사법부 권한을 줄이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반발이 거세지요?
그렇습니다. 사법부 특히나 이 대법원 권한을 제한하면 이스라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나라 안에서 거센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개 현 이스라엘 정치 체제 아래에서는 대법원이 의회와 총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여겨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의회와 총리를 견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정부는 좌파 엘리트들이 장악한 법원이 비합리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국가의 의지를 억압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과 이 몇몇 극우파 정당이 함께 만든 연립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점령지인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나 점령지 합병 같은 이 기존의 극우 세력이 요구해왔던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실현하려는 데 있어 사법부가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른바 사법개혁을 통해서 사법부 권한을 약화하려 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한 이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죠?
네, 지난해 말에 네타냐후 총리가 권좌에 복귀하고 곧 사법개혁안이 나오자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말에 이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던 국방부 장관이 해임되고 이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시위가 격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루살렘이라든지 테라비브 등 주요 도시에서 이 대규모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러다 중에 또 최근에는 예비군 수천 명이 이 나라를 독재로 이끄는 현 정부 아래서는 이 소집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자,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대한 미국 쪽 반응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법안 표결을 연기하라고 앞서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린 장페르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성명에서 논란 많았던 사법개혁안을 이스라엘 의회가 가장 적은 수의 다수로 승인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조처가 지난 23일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자, 중국 정부가 여기에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군요.
네, 마오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회견에서 우리는 해당 조처에 크게 유감이며 불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 사이 정상적인 반도체 산업 협력을 방해하는 연간 조처들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중국에 수출한 그 제한한 물품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실리콘 웨이퍼에 필름을 입히는 기기로부터 칩 위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장비 등 23개 유형의 장비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AI 그리고 여타 첨단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일본이 이런 장비를 만드는 데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이 과거에는 이 칩 생산 분야를 지배하는 등 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아주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향력이 많이 줄어서 시장 점유율이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 칩 제조 장비와 반도체 소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급자입니다.
네, 자, 일본 정부의 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이게 미국 요청에 호응한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현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런 규제가 더 확대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걸 위해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반도체 강국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한다면서 내세운 명분, 이 명분은 어떤 겁니까?
네, 일본이 이번에 발효된 조처를 지난 3월에 발표했습니다. 예, 당시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자국 첨단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쓰이는 걸 막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 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반도체나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는 것 이 제한하려고 미국이 공 들이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 말고 네덜란드도 있죠.
네, 이 네덜란드가 특히나 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아주 강자입니다. 특히나 이 ASML 같은 회사는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광학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미국은 네덜란드와 일본을 끌어들여 지난 1월에 미세공정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에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도 최근에 반격에 나섰고요.
네, 중국 정부는 지난달에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희귀 강물인 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해서 또 한국과 일본 업계를 긴장시킨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외교부 수장이 바뀌었네요.
네, 중국 최고 권력기관이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5일 표결을 해서 친강 현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왕이 현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외교부장으로 다시 임명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친강 정부장이 지난 6월 말 이후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이미 외교부장으로 일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욱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텍사스 주가 불법 이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가르는 강물에 부유식 수중 장벽을 설치한 데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군사건설과 농업 등의 예산을 다루는 세출 법안에 대해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하면서 정부 지출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가 된 흑인 소년 에밋 틸을 기념하는 국가기념물을 지정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연방법무부가 24일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텍사스주가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남부 리오그란데강에 수중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연방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법무부는 텍사스주의 이 같은 조처가 비인도주의적이며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는데요. 법무부는 앞서 21자 서한에서 이 수중장벽이 리오그란데강 항해와 공공안전에 위협을 제기한다며 이 장벽을 설치할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리오그란데강 수중장벽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죠.
예, 텍사스주는 최근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 주도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가르는 이글패스 지역 리오그란데강에 약 1000피트, 그러니까 305미터 길이의 부유식 수중장벽을 설치했습니다.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치는 에버 주지사는 앞서 지난달 멕시코에서 강을 넘어오는 불법 이주자들의 월경을 막기 위해 수중장벽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수중장벽 외에도 강변 저지대에 가시 철조망을 치고 불법으로 월경을 시도하는 이주자를 체포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네네. 이 수중장벽에 대해서 지금 미국 안팎으로 비판이 많군요.
예, 멕시코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와 텍사스주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멕시코 외교부는 지난주 미국 정부에 보낸 사안에서 텍사스주의 수중장벽 설치는 양국이 국경과 물과 관련해 체결한 1944년과 1970년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벽이 제거돼야 한다고 미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예, 그 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강이 막히지 않은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 텍사스주가 설치한 수중장벽이 강의 물살을 방해한다면 조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바르세나 장관은 그러면서 리오그란데 강에 조사팀을 파견해 이 수중장벽이 멕시코 측 강까지 뻗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수중장벽이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환경운동가들은 물살이 수중장벽을 우회하면서 물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톰 본 리오그란데 국제연구센터 공동설립자에 따르면 리오그란데 강 건너 멕시코 피에드라스 네그라스 지역은 텍사스의 이글패스 지역보다 강의 아래쪽에 있어 홍수가 나면 멕시코 지역이 범람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텍사스 주 정부는 수중장벽이 환경이나 경관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기록을 공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까지 지금 제기를 했는데, 자, 텍사스의 에버 주지사 어떤 입장인가요?
네, 에버트 주지사는 24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텍사스는 수중 장벽을 설치해 국경을 소화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늘날 미국의 지속된 국경 위기에 대한 텍사스주의 전례 없는 대응이라고 밝혔는데요. 에버트 주지사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서한을 보내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수중 장벽을 상대로 소송 위협을 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법정에서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초래한 국경 지역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주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자, 텍사스의 에버 주지사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죠.
예, 에버 주지사는 지난주에 이어 24일에도 트위터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열린 국경 정책이 불법 이주자들이 목숨을 걸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중 장벽과 가시조주망 설치 외에도 유엔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악명 높은 육로로 지정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지난 5월에도 코로나 방역 명분으로 도입됐던 타이틀 42 정책이 종료되자 텍사스주로 넘어온 이주자들을 민주당 우위 지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 수중 장벽이 설치된 그 이글 패스 지역에 불법 월경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글 패스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이주자는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2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불법 이주자 횡단이 많은 곳인데요. 다만 작년보다는 불법 이주 건수가 줄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 정책 종료 이후 새로운 규정으로 멕시코 국경 지역의 불법 월경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의회로 갑니다.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이 발의할 이 세출 법안에 대해서 백악관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원 공화당이 이번 주 세출 법안 두 건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4일 성명을 내고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과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네. 지금 하원의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세출 법안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군사건설, 보훈, 관련 기관에 대한 세출 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HR 4366 법안이 있는데요. 하원 규칙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본회의 상정을 위한 조건 등을 확정하고요. 25일에는 또 농업 보건 관련 법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이 지금 이두 가지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은 정책 성명에서 행정부는 HR 4366의 하원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앞에 놓인다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업 보건 지출 관련 법안에 대해선 낙태 접근을 저해하고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며 기후변화와 관련 정부 계획을 축소하는 등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수많은 당파적 정책 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행정부와 의회는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 극적인 타결을 이뤘는데요.
맞습니다. 부채한도 설정을 두고 백악관과 의회 공화당이 차별점을 찾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 직전까지 갔는데요. 지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이 합의를 보면서 국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네. 자, 합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네,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에는 비국방 분야의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정부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지적하며 부채 한도를 절대로 상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정부는 부채 한도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합의안에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정 부분
네.
반영됐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했는데 왜이 지출안 처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삐걱대고 있는 겁니까?
예, 양측은 지출 총액에만 합의했고요. 세부 예산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는 12개 세출법안을 통해 결정되는데요. 이 세출법안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이견을 또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 겁니까?
예, 하원 강경보수파 의원들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이새 회기 예산에서 더 많은 삭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한도법에서 합의된 수준 이하의 세출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악관은 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생산적이고 초당적인 세출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계연도 종료를 두달 앞두고 국내 지출 수준을 삭감하는 당파적인 법안에 시간을 낭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계 연도가 언제 끝납니까?
네, 2023 회계연도는 오는 9월 30일입니다. 그따라서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 1일 전에 세출 법안이 확정돼야 하는데요. 아직 의회는 이 12개의 세출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부채한도의 극적인 합의로 국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미국이 만약 기한 내 정부 지출안을 마련해 실패한다면 이번엔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지출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를 운영할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세출 법안이 대통령 책상에 올라서 서명받기까지 여러 과정 거쳐야 되죠.
맞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단일안을 도출해야 하고요. 이 단일안이 또 통과돼야 대통령의 책상에 오르게 됩니다. 자, 하원에서는 공화당 강경파와 민주당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만 상원에서는 비교적 초당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13일 법무부와 상무부, 재무부 등 관련 세출 법안의 초당적 처리를 시작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세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기념물 지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흑인 민권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한 에밋 틸을 기리는 국가 기념물을 지정합니다. 25일은 틸의 탄생 82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기념물 지정을 위한 포고문에 서명하고 인종차별 부활을 막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에밋 틸.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미국의 국가 기념물까지 지정하는 이 사람은요?
예, 에밋 틸은 과거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린 인물입니다. 지난 1955년 8월, 당시 14살이었던 틸은 미시시피주 소도시의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한 식료품점에서 백인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여성의 남편 일행에게 끌려갔다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온몸이 구타당하고 머리에 총을 맞은 아들의 시신을 본 틸군의 어머니는 인종차별의 참상을 고발한다는 뜻으로 틸의 시신이 담긴 관 뚜껑을 닫지 않고 장례를 치렀고요. 이 사건은 대대적인 민권운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에밋 틸을 기리는 국가 기념물 지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백악관은 이 새로운 국가 기념물은 에밋 틸의 너무 짧았던 인생과 인종적 동기에 의한 살인, 살인자들에 의해 부당한 무죄 판결, 그리고 용기 있게 당시의 부정과 인정차별을 세계에 알려 민권운동 촉매제 역할을 한 틸의 어머니, 메이미 틸 모블리의 행동주의를 보여주는 장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념물이 설 곳이 한 곳이 아닌가 보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일리노이주와 미시시피주에 있는 세 곳을 국가 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당시 틸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살고 있었고, 틸의 장례식도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틸을 추모하기 위해 수천 명이 몰려들었던 시카고 로버츠 성전교회가 한 곳이고요. 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인 남성들에 대해 전원 백인이었던 배시먼달이 무죄 판결이 내린 미시시피주 탈라해치 법원,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틸의 시신이 발견된 미시시피주 탈라해치 강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가 기념물이라는 걸 대통령이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기념물은 연방 소유 토지 내에 역사적이나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건데요. 대통령 권한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국립공원의 경우는 의회에서 법으로 제정해야 하죠.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법을 만드는 과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법안 발의부터 대통령 서명까지 법안이 정식 법이 되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이 절차 중에서 법안이나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를 위원회에 넘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두 번째 순서로 법안 회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I think when the indictment has been put in place, I think the House should take actions right now. I think we should have ethics take the work to seriously look. These are serious.
2023년 5월 16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조지 산토스 공화당 의원 제명 결의안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토스 의원이 사기와 돈 세탁 등 혐의로 기소되자 민주당이 산토스 의원 제명 결의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카시 의장은 결의안을 바로 표결에 올리는 대신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는 의장이 새로 발의됐거나 다른 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심의를 위해 적절한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장은 의사 간 조언을 받아 원내 규칙과 선례에 근거해 법안을 관할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하원에서는 1975년까지 의장이 한 위원회에만 법안을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장이 여러 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각 위원회가 법안 중에 자기 관할 건 아래에 있는 부분만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법안을 주로 관할할 위원회가 지정되며 보통 이 위원회가 심의를 주도합니다. 상원에서도 비슷한 절차로 법안이 회부되지만 거의 모든 경우 법안에서 지배적인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한 위원회에만 회부됩니다. 아주 드물게 법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 의사 진행 절차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전 단계로 일반 의안 목록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포함하는 법안들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위원회 사이 영역 다툼을 막으려고 여러 위원회의 법안을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위원회와 의원들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합의하기가 비교적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사이에 합의가 쉽지 않거나 이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3일 시작해 2023년 1월 3일에 끝난 117대 의회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하원 11,287건, 그리고 상원 6,383건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법안 회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43년 7월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안에 독일군이 시칠리아를 떠나 이탈리아 본토로 향하게 했습니다. 연합군은 이탈리아 본토로 건너갔습니다. 독일군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탈리아 전투에서 병사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은 서서히 이탈리아 북부로 전진했습니다. 1944년 6월, 연합군은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독일군을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대로 몰아넣었습니다.
연합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탈리아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중해에서 통제 지역을 넓히고 독일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히틀러의 군대는 러시아에서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941년 12월, 미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일본 항공기가 하와이 진주만에서 미 공군과 해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자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독일과 이탈리아는 미국에 선전 보고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과 유럽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투를 벌일 수 없다고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참모들은 먼저 독일과 이탈리아와 전쟁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럽에서 승리가 확실해지면 아시아에서 일본과 싸울 수 있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결정으로 일본은 아시아와 서태평양 전역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공격 직후 일본군은 홍콩과 말라야, 필리핀을 침공했어요. 일본의 공격으로 필리핀에 주둔한 미 육군과 공군 기지가 파괴되거나 병사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일본군은 필리핀 수도 마닐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 2월, 일본군은 싱가포르에서 영국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본군은 버마로 진군했습니다. 일본군은 지금의 스리랑카인 실론을 공격하고 벵골만의 안다만 제도를 점령했습니다. 일본군은 너무 강해서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소련을 공격하기로 한 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히틀러의 결정으로 독일은 군대와 전쟁 장비를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히틀러는 단 한 번의 강력한 공격으로 소련군을 빠르게 물리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의 대가로 독일은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소중한 군대와 군사 장비를 잃었습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독일의 소련 공격은 처음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련을 침공한 나치 독일의 300만 대군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크이우를 장악했습니다. 독일군은 러시아 깊숙이 진군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은 다음 해에 바뀌었습니다. 게오르기 주코프 연방 원수가 이끄는 소련군이 끔찍하고 치열한 전투 끝에 지금의 볼고그라드인 스탈린그라드 시를 차지했습니다. 이 전투 이후 소련의 혹독한 겨울 날씨 아래 수많은 독일 병사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코프 사령관의 소련군은 침략자인 독일군을 공격하고 밀어냈습니다. 다른 소련군 역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불리는 도시 레닌그라드에서 독일 나치군을 몰아냈습니다. 1944년 중반에 이르자 독일 나치군은 소련 전역에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군은 국경 너머로 독일군을 밀어내고 독일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군의 전투는 끔찍했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해전 역시 치열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영국 선박을 침몰시킨 전쟁 첫날부터 바다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 독일 해군의 주요 목표는 전쟁 물자와 식량, 병사들을 실은 미국 함선이 영국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였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독일 해군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식량을 실은 미국 함선이 영국으로 가지 못하자 일부 영국인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대서양을 건너는 선박들의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바닷속에 숨어 경고 없이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위협은 1943년에 신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연합국 과학자들이 수면 위와 수중 모두에서 잠수함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중 음파 탐지기와 전파 탐지기 기술을 개선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한 발 앞으로 네걸은 다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는 표현, 그러니까 어떤 일의 진행이 퇴보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at's been going on at work? You look a bit stressed.
I've been having a tough time. I can't work with David anymore. He makes everything so hard. It's like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Two steps back indeed. It's draining when you have to deal with someone who makes your work more challenging. It's like you're constantly having to overcome obstacles instead of moving forward.
Exactly. It feels like every task becomes an uphill battle.
Dealing with someone who hinders progress can be incredibly draining.
It's taking a toll on me,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It's frustrating when you have to pick up the slack because of someone else's shortcomings. But I know you can turn this around.
데이빗과 일하는 것이 한 발 전진한 후 두 발 후퇴하는 처음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표현.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It's like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한 걸음 나아간 후 두 걸음 퇴보하는 느낌입니다.
It's like you're constantly having to overcome obstacles instead of moving forward.
이것은 일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거죠.
It feels like every task becomes an uphill battle.
모든 과업이
battle.
싸움입니다. 그것도
uphill battle.
힘든 싸움입니다.
Uphill.
오르막, 높은 곳에서 싸움을 하니까 힘겨운 싸움이겠죠.
Dealing with someone who hinders progress can be incredibly draining.
일의 진행
progress.
진전을 방해하는 사람과
deal with
상대하는 것은 대단히 진이 빠지는 일이죠.
Drain.
배수하다, 유출하다는 뜻인데 물을 뺄 때도
drain.
drain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오늘 대화에서처럼 진이 빠진다는 표현 drain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This work is incredibly draining.
이 일은 너무 진이 빠지네요.
It's taking a toll on me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Take a toll on someone.
어떤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피해를 줄 때
take a toll on
어떤 것에 해롭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t's taking a toll on me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이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내게 해롭습니다.
Stress takes a toll on your health.
스트레스는 당신 건강에 좋지 않아요.
Two steps back indeed.
참으로
indeed
두 걸음 후퇴네요.
It's like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한 걸음 나아간 후 두 걸음 퇴보하는 느낌입니다.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이 표현을 사용한 제 말을 지지해 주기 위해서 indeed, 정말, 참으로 indeed를 써서
two steps back indeed.
참으로 indeed, 참으로 두 걸음 후퇴네요.
It's frustrating when you have to pick up the slack because of someone else's shortcomings. It's frustrating when you have to pick up the slack. It's frustrating.
이것은 짜증나는 일입니다.
When you have to pick up the slack.
내가 남의 일을 대신해야 하면
pick up the slack.
Pick up the slack은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떠안는 것, 남이 못한 일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ick up the slack.
느슨한 부분을 pick up, 집어드는 것은 남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I know you can turn this around.
나는 당신이 이 상황을 turn this around 180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Turn around.
역전시키는 겁니다.
I know you can turn this around.
나는 당신이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한 발 앞으로 내걸은 다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어떤 일의 진행이 퇴보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s been going on at work? You look a bit stressed.
I've been having a tough time. I can't work with David anymore. He makes everything so hard. It's like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Two steps back indeed. It's draining when you have to deal with someone who makes your work more challenging. It's like you're constantly having to overcome obstacles instead of moving forward.
Exactly. It feels like every task becomes an uphill battle.
Dealing with someone who hinders progress can be incredibly draining.
It's taking a toll on me,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It's frustrating when you have to pick up the slack because of someone else's shortcomings. But I know you can turn this aroun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It's like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한 걸음 나아간 후 두 걸음 퇴보하는 느낌이다.
One step forward, two steps back.
한 걸음 앞으로 두 걸음 뒤로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